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아멘. 사도 바울은 5장과 6장을 통해서요, 자신과 조금 관계가 어그러진 몇몇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화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 본심을 나타냈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이 넘친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로 옛모습, 옛것에 더 이상 묶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새 피조물이 될 수가 있으니 너희와 내가 화해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을 했든지 죄책감이 있든지 거리낌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장에 와서는 너희가 이제 마음을 좀 넓히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6장 13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마음을 좀 넓히라. 화해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무엇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좁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로,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좁게 만들었을까?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죠? 가만히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아주 못되게 중상 모략을 하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사이를 이간질하였죠. 비방하고 욕하고 아주 그럴싸한 이유들을 대면서 사도 바울과 교회의 교인들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한 사탄이라고 칭했겠습니까? 11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탄이다. 그것도 아주 좋게 포장한 아름다워 보이는 사탄이다 라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은 이 사탄과 같은 일을 벌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따르고 거기에 유혹이 되고 또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다섯 번의 대조 구문을 통해 이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 구문들이 무엇입니까?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까? 그들은 너희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좁게 한다. 그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방해한다라고 하면서 이 다섯 가지의 대조 구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바울이 열관이 다섯 가지 대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요, 불일치입니다. 불일치. 서로 일치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아니, 미움과 사랑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다툼과 화해가 어떻게 한자리에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사탄적 활동을 하는, 사탄처럼 행동을 하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이 돌아서야 한다. 그들의 말과 비방과 중상모략과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된 거짓에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자녀처럼, 내가 너희를 자녀처럼 대하는 것처럼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너희들과 화해를 하기 위함인데, 너희들의 그들의 말에 속아서 가만히 보니까 하는 행동이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처럼, 그 못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간곡한 말로, 마치 아비가 자녀에게 타이르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건, 너는, 너희 아버지는 누구고,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고, 나도 너희들이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저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너무 스스로 만족하고 좋으시고 행복하신 분인데 자녀도 그와 같은 품성으로, 성품으로, 인격으로 살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그러하신데요, 우리 하나님 우상들과 오늘 말한 이런 벨리알이라든지 아니면 우상이라든지 이러한 그 당시의 우상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중 가장 으뜸이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녀라고 그냥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준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내어주는 창조주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내 주와 같으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세상에 이런 창조주는 없어요. 우상들은 조건이 있죠. 또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복종을 강요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순종을 이끌어내십니다. 세상의 우상신들은 미워하고 다투고 증오하는 것을 유발하지만, 하나님은 미움을 사랑으로, 다툼을 화해로, 증오를 용서로 바꿔주시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사랑을 미움으로, 화해를 다툼으로, 용서를 증오로,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적인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우상 숭배하는 자녀로 오히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구분하고 떨어져라. 이들의 성품을 닮아서는 안 된다. 세상적, 사탄적 성품을 닮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구별된 표시, 거룩한 삶을 너희들이 노력하고 살아야 한다고 7장 1절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무엇이라고 압축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것들과의 불일치를 통해 하나님과의 일치를 가져오는 자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것들과의 불일치, 우상적인 것들과의 불일치를 통해 하나님과의 일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다섯 개의 비교, 대조구문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요, 청년부를 8년 정도 섬겼어요. 8년이면 적지 않은 세월이잖아요. 만일에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면 청년들은 딱 두 가지 질문을 집중해서 이제 요약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큰 이슈는 딱 두 개예요. 결혼, 직장.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본문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질문이 딱 두 개로 종합이 돼요. 압축이 돼요. 목사님,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목사님, 그럼 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업을 동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죠. 오늘 본문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들과 우상들과 세상과 그리스도와 다른 것,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구별하고 떨어지라라고 이야기하니 적용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오해하였구나 라고 천천히 잘 이야기를 해주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너희들이 비신자들과 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러한 적용이 아닙니다. 정말로 적용을 제대로 하자면 1차적 적용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사탄적 활동을 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거짓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 이것이 차라리 올바른 적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더 넘어서 아예 믿지 않는 자와 상종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도 하지 말고,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러죠? 좀 너무 비약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세상적, 우상적, 이러한 사탄적 활동을 하는 것과 불일치를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의 일치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일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두 번이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꼭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7장 1절까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이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믿는 자보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상대를 해야 될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심지어 더러는 가족 안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도 내 자녀라든지 내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내 아내와 그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원색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따로 떨어져 있으라, 그럼 뭐 쫓아내실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나오실 겁니까?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원불교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장님이 이슬람이에요. 계속 막 내 앞에서 막 여섯 번씩 절하면서 메카를 향하여. 그러면 불일치를 나타내고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 사표를 내야 됩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배당만 나가게 되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안에서 그들과의 불일치를 나타내며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정답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중에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차라앗과 메초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문둥병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실제 이것은 각종 악성 피부질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유대의 전통 관습상 이 차라앗과 메초라로 구분이 되는 악성 질환들, 문둥병 같은 것들은 저주받은 아주 부정한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또한 무엇이 또 나오죠? 혈루병 같은 것.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하죠. 레위기 15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 몸에 그런 피부병, 악성 피부질환이 있는 자들은 부정하고, 그들과 따로 떨어져 있어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 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게 유대의 관습, 전통이 돼버렸어요. 복음서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 수많은 매초라와 수많은 찰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문둥병 환자 있죠?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서 기억하시는 혈루병 환자 있죠? 수많은 부정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결함을 전염시켜 주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올 때마다 예수님은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부정함을 다 흡수하시고 그것을 바꾸어 정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그와 같이 살지 마라.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부정함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흡수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세요. 그 부정함 때문에 받아야 하는 벌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요, 그 죄를 대신 지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다 가져가시고 자신이 가지고 계신 정결함을 우리에게 전염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살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따로 나와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염이 되고 우리의 부정함과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맡겨져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어주시는 것, 씻어주시는 것, 그를 통해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힘이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정결함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염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사탄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 우리는 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동화될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지 못할 그러한 마음가짐이 될까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않겠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결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꼭 붙들고 살겠다, 훨씬 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혈루병 여인이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지 않으면 난 도저히 살 수 없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고 그것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나빴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어, 그 당시에 우상신들은 나쁘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을 붙든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제자들이 뜯어 말리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그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우상들과 거짓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일치, 오늘 하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 내가 오늘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그분만 쫓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안 그러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의의가 훨씬 더 커서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또 그분을 통한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 나와서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부정함을 흡수하고 또 우리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결함과 거룩함이 세상에 나타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또 그런 귀한 일들 동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